한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냉전 시대를 아시죠? 냉전 시대에 이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그때 얘기입니다. 1961년에 아마 제가 이름을 대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소련의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인데. 당시에 그 소련의 그 우주 조종사였던 유리 알렉세비치 가가린 이름이 특별해서 좀 이제 가가린이에요. 이름이 진짜 그렇습니다.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에 간 인간이 됐어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들어갔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그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물었대요.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던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보통 많이들 얘기하기를 가가린은 내가 우주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신이란 존재는 없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가린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편집이 되고 이 법률을 통과하면서 가가린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지만, 사실은 가가린이 후리스초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 예, 신은 존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자 후리스초프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그래요. 아무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말라. 명령을 한 다음에 이제 후리스초프는 가가린의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 종교 반대 시위를 갈 때마다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봤는데 신은 없다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녔었다 하는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과 동행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보시는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뜻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잘알때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삶을 더욱더 힘있게 또한 자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선하신 뜻을 추구하도록 찾으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찾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고 했고,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간, 모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영원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의 영혼은 변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게 있는데, 레이 컴포트라는 사람, 그 복음 전도자인데요. 그를 좋아해요. 제가 그 방송을. 참 많은 도전이 있고,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제 배우기도 되는데요. 좀 다른 에피소드였는데 그 레이 컴포트가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Jews for Jesus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에벤젤리스트인데 제프 몰겐이라는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주이십니다. 그 유대인 배경을 지닌 복음 전도자인데 이 제프가 또 다른 한 젊은 여성인데 유대인 출신의 여성이에요. 이름이 마이단이라는 여성이었던데 그이 마이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미가서의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미가서의 5장 2절은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너에게서 영원하신 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할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또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고통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 양 예수를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구절들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죽임 당하심, 부활하심을 말해주자. 그걸 듣고 있었던 이 마이단이라는 젊은 여성이 환성을 질러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정말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요? 처음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느냐고 이제 이렇게 제프가 물으니까 No, I don't believe there's a God.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하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아버지가 아주 정통 보수파 유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그런데 16살이 되었을 때 유대교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사는데 자기 가족들에게는 신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라고 교육을 시켜왔다는 것이죠. 그 딸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신이란 건 없다. 그래서 그 딸은 그냥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렇게 약속하고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프 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신 말씀을 이 여인이 대하니까 그 여인의 영혼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일깨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왜 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피조물이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을 때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후르츠초포처럼 자꾸만 하나님이란 존재도 가리고 하나님의 뜻도 가려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도록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알게 돼요. 분명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추측을 할 수는 있죠. 뭐 신이라는 존재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당신의 계시는 사람이 추측해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추정할 뿐이죠. 아무리 과학이 진보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과학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려보려고 한다고 해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양자 물리학인가 그런 거 요즘에 막 유행한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왜 이렇게 그걸 유행이 되나 그랬더니 신의 존재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리학이 신의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 신이란 존재는 물리학으로 다 해석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영혼의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 한 사람이 더듬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3절에 보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한 일이죠. 떨기가 왜 불에 타지 않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불이 붙으면 불 붙은 그 대상물은 타잖아요. 어려운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니죠. LA 산불 보셨어요? 붙었으면 뭐 어떻게 돼요? 타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탈 물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소돼가지고 연기도 나고 막 다 그러는 겁니다. 끔찍한 거를 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안 타요. 이게 뭐죠? 초자연적인 그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신기하죠?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좀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가본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가까이 가서 알아봐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가까이 가서 살펴도 왜 타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타느냐 안 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그 모든 일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실까요? 원하세요. 하나님은 막 숨어 계시고 우리하고 숨바꼭질 하시고 막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두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듯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성도님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왜 이럴까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선하신 뜻을 추구하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해도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나는 알 수도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길을 돌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나 애석함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게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이렇게 오셨으면 가까이 와라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오지 말아라 하시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다음에는 또 신발을 벗어라. 갑자기 왜 신발을 벗으라고? 나이키를 신었던가 뭐 모세가 무슨 신발을 신었을 것 같으세요? 그럼 모세 신발을 벗으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이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씀이 뭐죠?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부재인 그런 상태에는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악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악이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 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은 멸절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허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모세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분명히 죄의 대가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가 있으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비를 모세에게 베푸시는데 이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끌리는 부패한 육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는 결론적으로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세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모세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아서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천사가 떡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거기에 나타났어요. 자, 이 주님의 천사하고 지금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그죠? 주님의 천사는 주님의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냥 섰으면 하나님은 불의 심판으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일, 모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불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평생을 살아왔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뭐 물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예요.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쓰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2절에 우리가 보셨지만 주님의 천사가 떡이 가운데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불꽃으로. 그 주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난 그 앞에 있었기에 모세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주님의 천사, 불꽃으로 나타난 주님의 천사가 누굴까요? 예수. 답은 예수입니다. 항상 모든 게. 근데 예, 왜 예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14절, 15절 말씀 오늘 보면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다.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바. 이렇게 보통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영향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영향도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없이 나는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죠. 부모님 안 계신 분이 계세요? 부모 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떤 연고든지 영향이 되어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래요. 딱 한 분만 예외예요.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누구죠? 여호와. 나는 그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요.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있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존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연히 그런 모세는 그 후대 사람인데 당연히 모세 때에도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있다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내가 있다라는 말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존재가 그 현장을 알고 있고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오랜 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의 천사라고 한 불꽃으로 나타난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기에 어떤 죄도 그 앞에 서지 못하게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 주심으로 모세가 가까이 와서도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까지 되는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뭘까요? 당연히 예, 그 당시에도 거룩한 장소에 사람들이 서게 되면 신을 벗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신을 벗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겠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신을 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고 다니던 신은 어떤 것입니까? 내 존재를 담고 나를 끌고 다녔던 그 신은 무엇을 담고 있겠어요?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욕구, 죄로 쏠리는 성향,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질질 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한 것입니다. 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니 네가 세속의 모든 그런 허영과 욕구를 가지고 끌고 내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에 절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영혼의 세상에 묻은 영혼의 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님 앞에 계실 때 성도님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결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에 물든 그런 생활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그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분주하게 살고 여러 가지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러 형태로 여러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에 신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세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까지도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이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다음 주에는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으면 우리도 만납니까? 그래서 바로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아주 너무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준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가득 있어요. 보세요. 보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그렇죠? 내가 나의 백성 고통받는 것을 똑딱이 봤다.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안다. 그렇죠? 7절만 해도 그렇게 사람의 수준에서 서로 간에 깊이 상통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엄청나게 말씀해 주세요. 보았고 들었고 알고 데려가려고 한다, 들린다, 보인다, 그리고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7절부터 10절에 가득 그와 같이 사람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이야기를 가득하세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은 너보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도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지 뭔가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그렇게 추상적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바꿔버리기를 원하세요. 바꾸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더욱더 너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너의 인생을 알고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처지와 상황, 환경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영향적인 요소들 하나님 마음에 두실까요? 마음에 두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멀리 어떤 정말 무슨 추상화처럼 앱스트랙 어떤 그런 그림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프랙티컬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프랙티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신 주님은 지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아시고 보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인생 방향을 맞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떨 때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굶주림을 보시고 먹여주셨죠. 사람의 병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죄의 문제도 죄가 사람을 무너뜨려가는 것을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죄의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너희들이 살아갈 매우 프랙티컬 리빙이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너무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대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는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채우시고 일하시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게 너희 인생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매우 프랙티컬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 영광의 추구가 바로 이렇듯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라. 이 세상을 볼 때 무너진 곳이 너무도 많은데, 무너진 곳은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장악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그런 고통에, 그들의 그 어두운 그런 사라져버린 소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무너진 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